나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또 아내를 팔아먹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다가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왜 내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브론 땅은 돌이 많고 그런 산지였습니다. 아마 목축을 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기근이 오고 너무 힘들어서 내려갔던 것처럼 그랄에 내려간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려가면서 똑같이 이제 누나라고 해 라고 해놓고 도착해서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도 그러라고 얘기 안 했는데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 많이 해본 솜씨 같아요.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는 뭐 다른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도 얘는 내 누나입니다. 이렇게 나는 결혼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나라고 다시 또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아름다워서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 신변에 위협이 있을까봐 내가 다칠까봐 누가 나를 해할까봐 그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이때 사라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0살 90살인데 아름답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제 눈의 안경인지 진짜 아름다운지 천국에 가서 제일 보고 싶은 여인은 바로 이 사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성경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해를 당할까 두려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회춘을 시켜주신지도 모르겠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정말 그러신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또 그렇게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소알왕이죠.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리고 가버려요.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명칭은 그 중동지방의 이 시대 지방의 왕들을 그 도시 왕국들의 왕들을 가르쳐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대명사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줬던 살렘왕 아비멜렉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죽지도 않네. 그렇죠? 더 가면 또 있어요. 구역에 계속해서 아비멜렉 그러는데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왕을. 그 왕이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 살고 있는 왕이 이 아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죠? 너 죽어 이럽니다. 그렇죠? 너 건드리면 죽는 거야 너. 이거 딴 사람의 아내라고. 너 그 따위로 하면 너 이 사라한테 어떻게 하면 너는 그날로 죽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협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뭐라고 그래요? 억울합니다 이래요. 그렇죠? 나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누나라고 했고 이 여자도 동생이라고 했고 그래서 데려온 건데 이 시대는 많은 학자들이 저는 이 사라가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90살이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라를 데려간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 결혼으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결혼으로 그런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력이 크니까 이 사라를 누나라고 그러니까 데려가서 그 부족끼리 화친을 맺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쨌든 아비멜렉이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아무 잘못이 없는 일이었어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죽어 이러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따집니다. 그렇죠? 9절 보고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시되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계속 그래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두 절이나 계속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뭘 잘못했냐. 넌 누구야. 왜 나한테 이래. 이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아이를 못 낳는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아비멜렉 말이 맞아요. 이 사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할 말이 없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월권이시지. 너 죽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 뭐라 그래요? 그는 뭐라? 선지자라. 나 같으면 아 이거 또 그러네. 마음대로 해야 돼. 막 이럴 것 같은데. 내가 딴 사람을 저기 하지 말고 이거 또 그러네. 보니까 성경에는 두 번 나왔지만 많이 팔아먹었을 것 같아요. 많이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요. 껀뜩하면. 그랬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봅니다. 저 같으면 포기할 텐데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내 아들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두둔하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무적이 있습니다. 무적. 싸움을 뭐 싸움에는 질 수 없는 무적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굽니까? 오늘 그 말씀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 그럼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킬레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큘레스. 허큘레스. 아, 영어로 하셔야 알아들으시는구나. 허큘레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큘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무적이었습니다. 무적. 그 엄마가 저승을 흐르는 스틱스 강에 아이를 담굽니다. 무적을 만들라고. 담궈가지고 화살에 맞아도 안 죽고 뭐 창으로 찔러도 안 죽고 얘가 돌아다니면서 막 그 나쁜 짐승들 막 무서운 것들 다 죽이며 다닙니다. 근데 이 아킬레스, 허큘레스한테 약점이 있었어요. 엄마가 담그면서 여기는 안 담갔대. 발을 여기를 잡고 발꿈치를 듣고 이렇게 잠그면서 여기는 안 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약점이 되었습니다. 적들이 나중에 알고 요 발 뒤꿈치를 화살로 쏴서 이 아킬레스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발 뒤꿈치를 뭐라 그래요?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거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제목대로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그게 자기 아내라도 그렇죠? 남의 남자에게 등떠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비겁함이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너무 잘해야 될 게 이삭이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야곱과 그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만 막 입에서 한 배에서 그런 애가 나오지, 그렇죠? 그 아비에서 그 자식이 나오지. 뭐 야곱만 갑자기 나쁜 놈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자기가 해를 입을 것 같으면 그냥 내 아내라도 딴 남자한테 누나잖아. 그리고 파는 그런 비겁하고 옹졸하고 치사한. 이해가 가지 않는. 내 여자는 내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들. 최후의 보루 아니에요? 아닌가? 최선의 선택인가? 먼저 이렇게 내주고 아 됐어. 제일 먼저 내줘야 될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비겁한, 너무나 거짓말을 잘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 너무나 큰 약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 사람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마다 누구든지 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아킬레스건이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틴 루터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는 모두 다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다를 뿐이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친구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그런 다 결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런 결점들을 제일 잘합니까? 사단이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에 약한 사람은 술로 공격하고,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에 공격하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에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찾아 헤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신화에는 아킬레스, 헐큘레스가 있으면 그와 비슷한 무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삼손. 삼손. 전 삼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삼손이 제 어렸을 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예수님의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 배울 때는 안 울었는데, 삼손이 눈이 뽑히고 머리가 뽑히니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자는 다 적이야!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너무너무나 슬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무적이, 그쵸? 삼손하고 헐큘리스하고 싸웠으면 삼손이 이겼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약점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뒤꿈치도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이 삼손에게도, 성경의 무적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어요. 뭐요? 여자. 여자. 그쵸?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눈알도 뽑히고, 그냥 머리도 다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극을, 제 마음을 아프게 한, 무너뜨린 그런 일을 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누구나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를 뿐이지 누구나,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앞에서는 시험에 드는, 돈 문제만 나오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만 나오면 판단력을 잃습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자녀, 애, 내 애만 보면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유치원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늦으면 늦은 아이를 태우고 있는 엄마들 제일 무서워. 그냥 레드나잇이고 뭐고 없어요. 빨간불이고 뭐고 조심해야지. 저 사람 눈빛을 보고 있어야지. 그 아침에는 그냥 다른 일로도, 그렇죠? 자녀 문제만 나오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속이 부글부글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뭐 다는 아니지만 청년들, 그쵸? 청년들. 청년들은 뭐라고 그러죠? 이성을 만나봐야 그 믿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 있어요. 너무 예수님 잘 믿었는데 여자 생기고 남자 생기니까 신앙도 없어, 믿음도 없어, 그냥, 그렇죠? 완전히 딴 데 미쳐버리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약점과 결점들, 아킬레스건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잘 봅니다. 너무나 잘 봐요. 너무나 잘 보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왜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저 여자에 미쳐있는 저 인간은 상종하지 못할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명예에 중독돼 있고 사람들의 인정에 중독돼 있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이건 괜찮은 거지만 도박에 중독돼 있고 술에 중독돼 있는 인간은 인간 말종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다 똥 묻었단 말이에요. 나만 겨묻고 저 인간은 똥 묻은 게 아니라 다 냄새나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건 안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우리를 봅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이렇게 결점들이 있는, 뭐 하나 정말 결점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이 있는 결점은, 결점이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을 판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자격이 있는데 이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우리 이 성경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오히려 자기 여자, 정말 제일 지켜야 할 그 여자를 남에게 보내는 이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창피하고 아비멜렉 앞에서 조롱하시지 않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들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시지 않으시는,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 나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내가 지은 죄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한 일로, 우리의 죄로, 우리의 그렇게 치명적인 결점으로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처럼 다른 사람을 볼 때 도덕의 잣대로,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보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했냐를 보시지도 않고, 이 땅에 이뤄놓은 업적이 있느냐, 네가 좀 뭘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얼마큼 잘 살았느냐 가지고 보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신분을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시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탕자가 되어서 창기와 더불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 먼 발치에서 나를 보실 때 뛰어나가 안아주시며 입맞추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쏟아 부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내 삶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마중 나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너무 심하다고요? 내가 너무 많은 짓을 했다고요? 목사님, 나는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이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쏟아 부어주시며 탕자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삼손처럼 비참하게 실패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나를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세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비웃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가 잘나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약점이 보이는 그 사람을, 단점이 보이는 그 사람을, 아킬레스건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며 정죄하며 미워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부정한, 더러운, 냄새나는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제가 두 종류의 죄인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입니까? 드러난 죄인, 어디 있죠? 감옥에 다 가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죄인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잖아요. 옆에. 그렇죠?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안 드러났을 뿐이지. 옷으로 가리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은 다 옆에 있습니다. 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시며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실패하고 또 아파 또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시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아파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반응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아픔을 보았을 때 우리는 주님처럼 아파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헐뜯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처럼 그 은혜처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내가 보이는 나에게 단점이 보이는 나에게 약점이 보이는 그 지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 다 똥 묻은 사람들 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한 교회로 한 가정으로 모아두셨습니까? 털사에 왜 다 모아두셨어요? 한 사회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주례를 하면서 참 부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부 싸움을 하면 참 희한해요. 희한해. 승자가 없어. 가해자가 없어. 가해자가 없고 가해자 반대말이 뭐죠? 피해자고 승자가 아니라 다 아픈 사람들 참 이상한 걸 경험해요. 다들 나는 정말 맨날 지는 것 같고 나는 정말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럼 한쪽은 그런 반대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나는 그걸 기피하고 사는 것 같고 나는 괜찮은 것 같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도 걔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맨날 지는 것 같고 맨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아주 신비로운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상해요. 그렇죠? 이상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정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서로 같이 붙어 있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서 넘어져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오늘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사람,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 기도하면 되지가 아니라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마음 주실 때 찾아가시고 전화하시고 정말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똑같이 거짓말하고 또 실패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죄하시지 않더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셔. 라고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게 된 이렇게 다시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준비되셨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의 반대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왜요? 불신을 갖게 하는 원인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자리에 두려움이 올 때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사람을 보며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 파도가 보이게 되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제자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이 생기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나를 덮으면 그것이 그냥 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정말 주님을 믿어야 할 그 자리에 벌써 믿음에 내가 떠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언제부터 줬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줬단 말이에요. 새 인간, 첫 인간 아담에게 이미 사단은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원망하고 제일 사랑하라고 준 그 아내, 사랑한다고 고백도 한 그 아내를 비난하는, 비판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못쓰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상한 판단을 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중에도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누가 죄 짓고, 누가 그냥 죄만 짓고, 누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싶은 분이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정말 술자리를 거부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과 죄의 사람들 앞에서 스피크업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 친구를 잃을까봐, 세상에서 내가 왕따 당할까봐 하는 두려움인 것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려움이 들어오면 아무 말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겁하고 못난 짓을 아브라함처럼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6절 7절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는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65번 나옵니다.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년 내내 일평생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주님의 약속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나의 아킬레스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아픔에, 누가 그 상처에 넘어져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습니까? 찾아가야 합니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고, 정말 나도 그러지 않겠노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 짓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 짓는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 죄 짓는 너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용서는 그분의 긍휼은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아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갈 때 먼 발치에서부터 벌써 내 아들인 줄 알고 내 딸인 줄 알고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No fear.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은 죄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나를 판단하시지 않는다. 나를 비판하지 않는다. 너는 내 선지자라. 내 아들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너 건들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겁내 하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오늘이 하루가 일주일이 1년이 영원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아킬레스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손가락질하고 왜 아직도 헐뜯고 왜 아직도 비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손가락질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것으로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내 삶이 정말 이 시간 무엇으로 넘어져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무엇이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분으로 보시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보시는 주님인 것을 오늘 정말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돌아갈 때 정말 먼 발치에서부터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손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상처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정말 어려움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그래서 옷을 입고 있고 가면을 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죄하시지 않는 하나님 정말 판단하시고 비판하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그대로 나아갈 때 나를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아갑니다. 손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사람들은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정말 돌아온 당자처럼 다 팔아먹고 다 잊어먹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임하는 사랑, 내 마음에 경험된 사랑, 내 간증이 된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